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각각의 소단락들마다 몇 개의 기적과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본문에서 기적 네 가지와 제자 부르시는 내용이 나왔고요. 오늘 읽은 23절부터 다시 두 번째 소단락이 시작되어서 이제 지금부터 세 개의 기적이 다시 또 나올 거예요. 지금 본문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 그리고 내일 볼 본문에는 가다라 지역에 귀신 떼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위에 다시금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그냥 보면 다 기적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초점을 두고 있는 핵심 주제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보았던 첫 번째 소단락에서는 도대체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면, 오늘부터 보는 내용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문제의 종류가 각기 다르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볼 때에 뭐 이제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 초점을 맞춰서 봐도 되지만, 어떤 종류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지 이것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핵심에 맞게, 중심 주제에 맞게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상황과 문제가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또 내용 자체도 단순하기는 합니다. 먼저 23절에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한 제자들이 따라간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말씀들이 있고 나서도 지금 제자들이 따라간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에 24절에 어떤 상황을 만났는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게 이제 상황인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바다에 가고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큰 물결이 일어나서 다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어떤 종류의 문제, 어떤 것이 지금 상황인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죠. 또 이 문제는 원래부터 있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생긴 문제입니다. 가령 나병 환자든 중풍병 환자든 원래 갖고 있던 문제를 갖고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풍랑이 원래 일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었는데 그걸 보시면서도 배 타고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잔잔해서 배를 띄운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문제를 만난 지경이 된 거죠. 또 이렇게 중간에 문제를 만났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24절 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주무셨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하고 계셨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드러누워 주무시고 계신 그런 모습인 거죠. 이 누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지도 생각해보면 참 묘합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들, 또 한 사람밖에 없는 아버지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고작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죠.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서는 배에서는 머리를 받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황만 놓고 보면 참 묘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문제는 어떤 종류의 문제냐면 죽을 지경을 만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경을 만난 것인데,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상황들이 왜 생긴 것이냐? 사실 예수님을 회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제자들을 뒤엎어버리기 위해서 이 일들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집에서 농사를 지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장사나 했다면,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었으면 이런 문제를 안 만났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이 일들이 지금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제의 종류가 어떠한가?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프다, 내가 돈이 모자라다, 내가 인간관계가 어렵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바다로 가지 않고 땅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차를 타고 갔으면, 차를 타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열차 사고가 나든지 자동차가 전복되든지 뭔가 다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황, 환경, 여건, 현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이와 같은 문제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사실 만났던 문제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심판받게 하셔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나게 하셨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순탄한 환경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거 죄와 심판 때문에 생긴 결과인데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믿음 갖기 이전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만나요. 더군다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는 이게 핍박과 박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환경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회방거리를, 핍박과 환란을,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리예요. 이게 이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했던 말만 놓고 보면 말은 다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죠. 구원해달라고 하죠. 우리가 죽겠다고 상황을 아뢰죠. 이렇게 얼핏 보면 제자들이 정당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잘 보시면 뒤에 가면 제자들이 이 풍랑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역시 우리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고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만 놓고 보면 많은 번지르르하게 신앙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런 말들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화딱지가 나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분풀이를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빠져 자고 말이나 됩니까? 이러고서는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만약 제자들이 이게 믿음이었다면 칭찬을 해주셨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 꾸지람하신 건 내용을 보면 두 가지죠.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꾸지람하시고 이것이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꾸지람하십니다. 한 가지를 장면을 더 생각해 보시면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꾸지람하실 때 어떻게 꾸지람하셨을까?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기록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뒤에 보시면 26절 뒤에 곧 일어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꾸지람은 일어나기 전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누워있는 예수님한테 주여 구원하소서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 누워있는 채로, 누워있는 채로 제자들을 벌떡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누우신 채로 막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장면만 놓고 보면 볼썽사나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장면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이 믿음이었다면, 예수님께 구원을 베풀어달라고 간구한 것이었다면 칭찬해 주셨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 가식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에서도 다윗이 막 주님 앞에서 부르짖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습니까? 나는 주님이 밉습니다. 이러고 막 부르짖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딴 놈들은 다 멀쩡하게 잘 사는데, 죄 짓고 사는 놈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예수님 따라가고 아버지 장례도 안 치르고 주님과 함께 바다로 들어왔는데 멀쩡하던 바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을 만납니까? 이러고 막 외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믿음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결국 문제가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가? 그 뒤를 보시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잔잔하게 만드시죠. 이 문제가 결정되어지는 것, 해결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처음부터 보지만 제자들은 해결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할 때 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적당한 보상을 받은 게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늘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만약 믿음이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온전할 때만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지금 장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풍랑을 조금 더 당해야 되겠다. 너희는 풍랑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혼자 바다로 뛰어내리셔서 걸어가 버리시고 제자들은 그냥 풍랑 속에서 죽든 말든 아니면 더 오래 고생하게끔 내버려 두셔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도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맨 마지막 27절을 보시면 사건이 종료가 된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여러분, 이 표현도 보시면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가 아주 신중하게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이 놀랍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제 이 제자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은혜 받은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 그놈들이, 그 자식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놀라는 것은 본성적인 반응이지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맞을까요? 1번,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2번, 역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태도를 가졌어야 돼요. 3번,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안 와요. 안 합니다. 그냥 놀라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속된 말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풍랑 일다가 잔잔해지면 집에서 치우는 개새끼도 강아지도 놀랄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강아지들이 보이는 반응, 이상의 반응을 하지 않아요. 놀라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끝나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라고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두 번째 소달락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 다 그 안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가, 간단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입니다. 상황, 환경, 여건, 현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뒤집어 주십니다. 그 상황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상황이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만난 역경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환경이 좋지 못할 때,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이 제자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 꾸지람을 들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몰아쳐도요, 풍랑은 배 바깥에 있습니다. 배 바깥에서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거지 배 안에서 몰아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배 바깥에 있어요. 풍랑이 배 안으로 몰아쳐서 배가 다 잠길 지경이 되어도 풍랑은 저쪽에 있는 거예요. 풍랑보다는 예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무능력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배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예수님이 가까이 있고 그보다 더 먼 곳에 풍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풍랑만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안 보여요. 풍랑의 소리만 내 귀에 가득 찹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소망이 내 마음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어려움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건 어찌 보면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배가 뒤집어졌을까요? 배가 뒤집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안 일어나셨어요. 주무시다가 안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 배가 뒤집어지고 제자들이 죽고 끝났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배가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인생이 끝날 것 같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내 문제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뭐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번 생은 망했어. 그리고 그냥 끝나버릴 것 같거든요. 안 끝납니다. 예수님이 설령 자리에서 안 일어나셔도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배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뒤집어질까요? 제자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배 안 뒤집어집니다. 제자들 안 죽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은데 안 일어나세요. 배가 가고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안 일어나시기도 하고 어떤 때 일주일 동안 안 일어나시기도 하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안 일어나시기도 해요. 풍랑이 더 세게 몰아칩니다. 안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절대로 안 뒤집어집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누리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풍랑이 몰아쳐도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 배가 계속해서 흔들거려도 멀미가 나서 계속 토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절대로 배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안정감을 풍랑 속에서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그래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거예요. 세상은 악한 풍랑이 몰아쳐서 언제건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이 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결코 그것 때문에 다 망하거나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믿음을 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할 수만 있다면 제자들과는 다르게 풍랑을 잔잔케 해달라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여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 절대로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소망,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안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모쪼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참 귀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또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설령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늘 새겨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언제가 되었건 참 풍랑은 잔잔하게 될 것이고 또한 풍랑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언제가 되었건 이 배가 우리의 삶이 결코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환경과 여건의 문제로 현실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대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